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 23장, 24장 말씀 보았고요. 오늘은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그에게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 이제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우리가 누구의 내용이 나왔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왔고요. 그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했던 발람에 관한 사건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25장으로 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름만 언급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보였고 멀리서 바라만 보는 모습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23장, 24장에서는 발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오는 25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과 발락왕의 그 모략을 하나님이 깨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 25장으로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기대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22장부터 24장이 온통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 전에 이스라엘의 일세들이 행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죄악을 범하고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범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를 이렇게 알려주는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어떤 일을 행했죠?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였고요. 가장 큰 심판을 받아요. 이런 말미암아 약 몇 명이 죽었죠?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 죄악이 이전의 죄악보다 출애굽기 32장의 죄악보다 더욱 크고 중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로 2세들이 먼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고요. 그 모압 땅이었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내어주자 그 음식을 먹었고 그 여인들의 신에게 절까지 했고 그 신에게 속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해 몇 명이 죽었을까요? 3,000명의 8배나 되는 2만 4천명이 죽습니다. 연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연병으로 인해 출애굽기 32장에 3,000명이 죽은 것에 8배가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참 우리에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사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40년 동안을 함께 하시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것까지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네 번에 걸쳐서나 계속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것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에 여리고 성이 보이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스스로 축복을 저버리고 끝까지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끝까지 죄인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에게는. 자,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만한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25장 1절에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즉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었고 그 신에게 함께 절하고 그 신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 여인들과의 음행의 죄가 우상 숭배의 죄까지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우상 숭배의 죄로 자라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모압 여인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까지 섬기게 됩니다. 이 여인들뿐 아니라 이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죄가 시작되는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음식도 한몫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만 먹고 살았죠?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가 없었다면 다 광야에서 죽었을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였고 항상 만나가 지겹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죠. 그러나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애굽에서 바로왕을 섬길 때는 우리가 이런 음식도 먹고 저런 음식도 먹었다 하며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항상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와보니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이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 음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바친 신에게까지 절하고 그 신을 섬기겠다고까지 합니다. 제사상 음식 한 그릇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까지 음식이 뭐길래 하나님까지 버릴까요? 그 모압 여인들이 누구길래 과연 하나님까지 버리고 그들의 신까지 섬기는 겁니까? 예전에 죽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기업을 버린 망령된 에서의 모습이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 제사 음식 한 그릇 때문에 가나안 땅의 기업을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며 지내왔던 이스라엘의 여인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특별히 모압 땅에 정착하며 자기 외모를 치장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모압 여인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유혹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려는 그 계획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들을 보고 반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신에게까지 속하는 죄악을 범합니다. 예전에 여기서는 무슨 모습이 보여지나요?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 다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따라 이브가 아담을 꾀어서 함께 죄를 범하고 타락했던 죄악이 다시 보여집니다.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한 모압 여인들의 배후가 있었다는 거죠. 아담을 유혹한 이브에게도 그 배후가 있었잖아요. 사단이. 모압 여인들의 배후에도 사단을 닮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유혹했던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런 죄악은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가장 크고 중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이제 광야의 40년 방황이 다 끝나고 마침내 여리고가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직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2세들은 결코 1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몇 명 1세들이 남아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2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2세까지 소망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그 약속하신 축복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죄악에는 숨겨진 배경이 있었습니다. 나타난 모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간음하고 이제 우상을 섬겨서 심판받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만 모압 여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음행하고 그들을 청하여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여인들의 신을 섬기게 한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 누군가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체 민수기에 이것이 나타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의 계략으로 이브가 아담을 미혹하여 함께 타락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모압 여인들의 뒤에서 이 모든 계략을 꾸민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러한 계략에 능한 자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23장, 24장, 22장부터 24장까지 해서 본 한 인물이 있었죠.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거짓 선지자.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권고로 인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었죠. 그러나 발람은 여전히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민수기 24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발락이나 발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더 이상 모압과의 싸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끝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발락과 발람이 다시 모의했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끝난 것처럼 손 털고 다시 각기 헤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서 둘이 모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민수기 31장 1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부올의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 사건, 우상을 섬기게 된 사건. 이 부올이라는 것은 장소예요. 부올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 신을 섬기는 건데 부올에 있는 바알 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올의 사건의 배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연병으로 심판받은 그 죄악의 사건의 배경에 발람의 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그 배후에 있는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다시 불의의 싹스를 얻기 위해 꾀를 내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길, 스스로 저주로 갈 수 있는 길을 발락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우리가 저주를 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준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가면은요, 하나님이 일곱 교회 중, 예수님이 일곱 교회 중 하나인 버가모 교회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발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2장 14절에 잘 들어보세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 발람과 같은 자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그 발람은 어떤 자냐? 발락 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함정을 놓게 해서 우상 재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했다. 너희는 그러한 자들을 허락하지 말라. 꾸짖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발람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계략을, 이스라엘이 범죄케 하는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발락 왕과 함께 몰래.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악한 사단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발락과 발람왕의 발락왕과 발람의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발람과 발락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모압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리는 전쟁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발람의 계략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미혹에 빠져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령들 중에 바알에게 속한 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연병의 심판이 온 이스라엘의 진에 돌기 시작하여 정말 수만 명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몇 명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울부짖고 있는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남자가,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구였다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냐 하면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받고 죽어가고 울부짖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 회중의 목전에서 이제는 모압이고 미디안이고 상관없이 음행하기 위해 아무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자신의 침소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사실 모압과 미디안은 한 통속이었어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처소에 가서 그들과 함께 행음한 것도 큰 죄였는데 이제는 버젓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진에까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음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온 이스라엘이 다 그 앞에서 보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갈수록 자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민수기 25장 7절에서 9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당시 아론의 손자였고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이 참담한 광경을 보고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미디언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남자의 장막에 들어가 두 남녀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했던 연병이 그쳤습니다. 당시 연병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비느하스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엄청난 수의 백성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행동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잘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는 것에서 건져지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13절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졌대요. 이 남녀가, 이 가늠한 남녀가 창에 찔려 피가 흘려져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졌다. 보통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죠? 속죄는 항상 무엇과 따라옵니까? 희생제사와 따라오죠. 희생제사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죠. 희생제물이 죄인의 죄를 지고 대신 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희생제물이 희생을 당한 모습은 없어요. 제사가 드려진 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속죄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가장 악한 죄인을 죽임으로 가장 악한 죄인이 피가 흘려짐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모습, 심판이 거두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비느하스가 당시 이스라엘의 죄를 가장 최고로 드러낸 두 죄인을 창으로 찔러 피 흘려 죽게 한 사건을 통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두 죄인을 심판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로써 이 두 남녀가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 비느하스를 축복하십니다.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기서도 또 이스라엘을 그가 속죄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주시며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것이라 축복하고 약속하십니다.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을 것이라 하신 약속은 그저 레위 지파에서 성취되는 약속은 아니었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제사장 되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성취될 거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비느하스에게 주신 약속,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약속은 출애굽기 19장의 약속과 연결되어 온 이스라엘, 온 하나님 백성들이 다 제사장 돼서 영원토록 제사장 노릇하는 그런 왕국이 세워질 때에 성취되는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나요? 이스라엘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성취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기까지 모든 백성이 다 제사장 되는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들이 되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하나님 왕국에서 성취가 되죠? 바로 천국에서 성취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천국에 속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제사장. 그런데 바로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비느하스와 같은 비느하스가 가르치는 참 제사장이 오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신 현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비느하스에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이 세워질 때에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비느하스가 가르친 정말 참 하나님의 제사장이 오실 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제사장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영원한 참 제사장이 오셔야 합니다. 그때에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제사장들로 세워져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비느하스가 먼저 가르친 비느하스를 통해 약속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셨고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신 그 백성들이 모두 영원한 제사장들이 되는 현실이 성취되었음을 우리 신약에서 알려주시죠.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가르친 하나님의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속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써 영원한 속죄, 우리 하나님 백성을 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서 이루어진 현실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 뒤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리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2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9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속죄함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질투하여 이방 여인과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를 함께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가 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의 죽음에서 건져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 마음으로 질투하신 참 제사장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 집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마음으로 질투하신 삶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죄인을 창으로 찔러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전 이스라엘의 속죄를 이루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친히 자신이 자기 백성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장 악한 죄인처럼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창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음행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음행한 죄를 지은 그 두 남녀의 죄를 배를 찔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으로 찌르시고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 허리를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을 다 쏟아내게 하시며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려 찔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비느하스는 잠시 연병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피로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신 평화의 언약이 마침내 비느하스가 가르친 참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비느하스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기업을 무르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천국에 들어가 천국 기업을 무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십자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사장 비느하스가 두 죄인을 죽인 후 연병이 그치고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 가보시겠어요? 민수기 오늘 본문 25장 16절에서 1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와 심판에서 다시 회복하신 후에 미디안을 치라고 하십니다. 미디안을 멸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모압이 아니라 미디안을 치라고 하시나요? 이 모든 배경에 모압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압과 미디안은 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으로 돌아가 보면 모압왕이 미디안의 장로들을 불러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모의했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다 발람에게로 가서 발람을 데려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지금은 발람의 계략을 따라 미디안의 여인들까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여인들이 모압의 여인들이 그 죄의 씨앗이었다는 거죠.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디안을 향한 심판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 원하시는 걸까요? 미디안을 치고 그 여인들을 치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된 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린 후에는 속죄가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전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적과의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잘라내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로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 전쟁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그 영적인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미혹하는 죄를 잘라내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늘 누리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교제를 늘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평화의 교제를 깨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오늘 본문의 발람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여기저기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행음하려는 죄성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늘 하나님 버리고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하였다.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죄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 빼앗기지 아니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시어 영원토록 하나님 품에 두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하시기까지의 사랑을 아는 우리도 우리의 죄를 늘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잘라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치고 멸하는 내용이 민수기 31장에 나와요. 그것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31장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7절에서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들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미디안이 마침내 심판을 받고 발람까지 칼로써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이 비느하스의 속죄로 말미암아 발람의 계략이 깨지고 발람과 미디안까지 심판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계략이 깨지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져 심판을 받고 우리의 죄가 멸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압 여인의 미혹을 따라 그들의 우상을 위한 제사상에 초대되어 참여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죽음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건져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평화의 교제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주어지는 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맛보는 상,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천국 교제의 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시 우상 숭배의 상으로 가서 우상 숭배를 하며 그 우상과 교제를 나눌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천국의 평화의 교제상에 이제 우리는 천국 제사장들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참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의 비느하스처럼 더욱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죄를 잘라내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더블로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지시고 가장 악한 죄인처럼 못으로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천국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죄를 잘라내고 죄를 버리라, 죄와 싸우라 명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죄와 싸우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천국 평화의 교제상에 참여된 자로 더욱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